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6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모디 총리는 전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글에서 미국과 인도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두 나라 간 경제성장과 증진된 상호 무역관계를 낙관한다면서 불확실한 국제경제 지형에서 미국과 인도가 성장과 혁신 동력을 상호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26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대통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자 회담, 일명 노르망디 형식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훨씬 더 낙관적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26일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과 연합정부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과반 의석에서 8석이 부족한 메이 총리는 그동안 민주연합당과 연정 구성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고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민주연합당이 보유가 한 1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대가로 북아일랜드 경제 회복과 사회 기반시설 투자, 보건, 교육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금 12억 7천만 달러와 앞서 발표된 6억 3,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연합당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이번 합의로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28일 오후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순방 이틀째인 29일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 면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공동 언론 발표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자리는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과 회담에 대한 소감을 전달하는 자리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7월 1일에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미국을 떠납니다.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이번 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완료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과 테드 크루즈, 마르크 루비오, 밥 메렌데스 의원 등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미군과 한국 국민 수백만 명을 지키기 위한 동맹의 결정임을 거듭 강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드 배치 합의를 뒤집을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때까지 행정명령 내용의 대부분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흔히 여행 금지 조처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에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6개 나라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수용은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메릴랜드와 하와이 지방법원은 각각 이런 명령에 제동을 걸었고 두 곳의 연방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6-3으로 리비아와 이란, 소말리아 등 출신 여행자의 입국 금지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허용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호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our common threat, and that is the rapidly growing threat.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거래 중단 등의 조치들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환영하고 미한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20도, 낮 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한연합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방문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강경화 장관은 미한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resolve our common threat, and that is the rapidly growing threat.
강 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철통 같은 굳건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양국은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번영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오는 29일에서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룰 최선의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군으로부터 무기 체계 설명을 듣고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화생방 정찰차 등 무기 시연에도 참관했습니다. 아파치 헬기에도 탑승한 강 장관은 미군 무인 정찰기와 북한 무인 정찰기의 성능을 물었고 이에 미군 관계자는 미군 장비를 북한 무인기에 비교할 수 없다며 미군 무인기의 능력이 월등하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의 이날 미군 부대 방문은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는 29일에서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월 25일을 맞아 미군 부대를 방문한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으며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결정의 번복이나 초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흘 뒤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조건이 맞는다면 대북 관여와 개입을 한다는 데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진전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압박과 병행해 추진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독립화돼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주한미군이 대북 정밀 타격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짐을 한국에 전격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복수의 군사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최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제짐 10여 발을 전력화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상공에서도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길이 4.27m, 중량 1000kg으로 탄두 무게는 450kg이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오차는 2m 안팎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제 호응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한국의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과거 남북한이 한 팀으로 출전했던 국제스포츠대회를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25일 세계태권도선수권 조직위원회 주최 만찬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남북회담을 22차례나 했고 5달이나 걸렸던 선례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한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림픽 전문가로서 좀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의 발언은 경기장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인증 등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림픽을 7달 남짓 앞둔 현 시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 단일팀 협상이나 선수단 개회식 공동 입장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북한 선수들이 아직 없다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북한은 동계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수준과 실력차가 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출전을 위해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과 쇼트트랙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동계올림픽 출전에 성공하면 남북한 실무협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남북 동시 입장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를 위해 직접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면적으로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부터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체육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축사를 하는 그런 자리는 좀 맞지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간 거는 결국은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가 좀 않죠. 그런 점에서 아마 그 태권도 대 축사에서는 뭐 스포츠 말고는 다른 부분에 언급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런 교류의 대가로 한국 측으로부터 외교 안보적 또는 경제적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마 북한은 지금 태도로 봐가지고도 접속 그 협력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이면에서 어떤 다른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이것만 그 단순하게 협력해 주는 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한국과의 교류 여부보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일단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거래 중단과 북한의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들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 21일에서 23일 스페인 발렌시아 연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준에 정밀 금융제재를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미한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6월 28일에서 7월 1일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한국과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전들에도 새로운 협력을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에 대응해 동맹을 지킬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해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사드 등 첨단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 의한 결정을 바꿀 의도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현재 국내 총 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이를 3%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8명, 공화당 의원 8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서명에는 공화당의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과 조니 아이잭슨 보훈위원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의원,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팀 케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벤 카딘과 에드 마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성명에서 영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국방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이때 두 나라의 우정과 공통된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회담 의제와 두 나라의 입장을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가장 큰 현안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미얀 양국은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That's another responsibility we have, and that's called the country of North Korea. We have a bi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도 서울과 워싱턴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핵미사일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지난 15일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며 현재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미북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북한의 핵 개발로 시작된 것인 만큼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나머지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국 관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은 올 3월 발사대 2기를 한국에 반입해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에 배치한 데 이어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미군 기지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드 배치가 1년가량 늦어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령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에 관한 과거 공약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원벼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를 북한에서 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비어 씨 사망을 안타까워하며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사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무역량은 지난 2012년 3월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해 개인 차원의 유대와 신뢰를 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3박 5일에 걸친 이번 방미 기간 중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두루만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한인 간담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쌓고 이를 토대로 미한 동맹을 탄탄히 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주미 한국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 초청에 따라 조금 이르게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정상이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공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북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방안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대학 산하 대량 살상무기 연구센터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20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기존 미군의 북한 WMD 제거 방안은 결함이 많아 실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방안은 실제 작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 동맹국들이 WMD와 관련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미사일 방어 작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의 WMD 공격에 대한 대응, WMD 관련 시설을 찾아 장악하는 임무, WMD 불능화, 그리고 WMD 관련 인사나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WMD 제거 작전을 맡은 부대가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이나 재해 대응, 폐잔병 퇴치, 민간인 대피 작업같이 전시에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WMD 제거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격력, 중국의 간섭,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갈등, 미군과 한국군 인적 자원의 한계, 그리고 북한의 저항 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격력은 전시에 북한군이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같은 고도화된 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내 WMD 제거 작업에 심각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소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군이 피난민 관리와 한반도 안정화를 구실로 북한에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피터스 선임 연구원은 중국도 독자적으로 북한의 WMD를 확보하거나 불능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상황은 중국과 미한 연합군이 협조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 WMD 제거 작전에 대한 미국과 한국, 중국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되도록 빨리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미한 연합군이 철수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지만 한국은 통일에 그리고 미국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과 한국군에 북한의 WMD를 제거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전시에는 민간인 동원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WMD 제거 작업에 큰 어려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북한군 폐장병들의 저항을 지적했습니다. 게릴라전이나 테러로 저항하면 WMD 제거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WMD 제거 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들에게 고용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는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건의 고용비자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폴란드 대표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는 폴란드 내 전체 해외 노동자의 0.1% 미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폴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Poland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winding it down. They have stopped issuing visas to North Korean workers.
폴란드가 현재 북한 노동자 수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새로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다른 사례로 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몰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몰타 외무부는 지난해 8월 BOA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몰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자국의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북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며 압박했고 유엔총회는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세네갈도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2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 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고 세네갈 정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중국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탈북 경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23일 게재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을 떠나 한국 등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탈출 과정이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돌입하는 등 연간 탈북자의 숫자가 최근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는 그 숫자가 크게 주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런 현상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은 물론 북한과 중국의 단속이 탈북자뿐 아니라 탈북을 돕던 선교사들과 브로커들에게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 협력해 탈북자들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탈출이라는 책을 펴낸 멜라니 커크 패트릭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모두 국경 단속을 시작하면서 탈북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중국은 도움을 주지도 않고 인도적 우려도 하지 않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헬핑 핸즈 코리아의 팀 피터스 대표도 난민이란 말은 중국의 용어집에 없고 오직 불법적 경제 유민이란 용어만 있을 뿐이라며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씨는 중국이 개발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국경 지역의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나서게 된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중국 내 탈북자 수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체포한 탈북자를 곧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탈북자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툼원과 북한 칠보산을 잇는 관광 상품이 최근 재개됐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두만강 뉴욕 툼원에서 출발해 기차로 북한 칠보산을 여행하는 관광 상품이 지난 16일 재개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선보인 이 상품은 칠보산뿐 아니라 청진 등 함경북도 일대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문 칠보산 관광 일정은 3박 4일로 1인당 관광 비용은 미화 약 250달러에서 320달러 사이입니다. 이 상품을 선보인 중국 여행사는 신분증과 증명사진만 있으면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에 있는 칠보산은 수려한 경관과 기암 개석으로 유명한 명승지로 금강산과 함께 북한의 2대 절경으로 꼽힙니다. 칠보산 기차 관광 외에 두만강 옌벤 지역에서 출발하는 북한 관광 상품으로는 훈춘 나진 관광, 삼합 칠보산 버스 관광, 고성리 삼지연 관광, 고성리 무봉 삼지연을 잇는 관광 상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에 가까운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허룽시는 현재 북한 무봉 관광 특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봉 관광 특구는 삼지연군 무봉 노동자 지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허룽시는 무봉 특구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측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이 특구에 대한 50년간 개발권과 경영권 사용권을 허룽시 측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는 올해 초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창부두에 유람선 전용부두와 연합검사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훈춘시 동쪽 끝에 있는 팡창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하며 훈춘시는 이 유람선을 타고 팡창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관광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또 지난 3월 초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상품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통한 라진 브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이는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 지역을 둘러보고 망경봉호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행 상품입니다. 북한 접경 중국 지방정부의 대북 관광 사업은 두만강 지역뿐만 아니라 압록강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압록강 유역에서는 평양과 기차로 연결된 단둥이 가장 큰 대북 관광 창구입니다. 중국 옌벤 대학의 이림금숙 교수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글에서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의 수를 2016년 기준으로 연 9만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단둥에서는 특히 기존 북한 관광 상품 외에 반나절짜리 신이주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랴오닝성 여유국을 인용해 이 상품 이용자 수가 올해 초 현재 2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나절 신이주 관광은 입국 사증 없이 가능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나빠져 단둥 지역의 대북 관광이 크게 위축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BOA가 확인한 결과 단둥 현지 여행사들은 북한 여행 상품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 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태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태북자들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가 마련한 행사 현장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달북 및 안보 감사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경기도 광명시 보훈회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 통일미래연대에서 마련한 자리로 탈북민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큰절을 하며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미래연대에서는 6.25 참전 용사들이 있어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다는 의미로 이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이 정말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또 자기 청춘과 희생을 다 바친 우리 6.25 용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을 전달한 자리 저희들이 봉사로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전달한 이런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최현준 대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정신을 잊지 말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대항에서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정말로 6.25 우리 처절한 6.25 전쟁 이런 불길 속에서 6.25 참전 우리 용사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행복은 없다. 정말 이분들 찾아뵙고 한번 꼭 반드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전하고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인양이 됐습니다.
현재 남한에서 안보 강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이지혜 씨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자유를 지켜준 분들이 바로 6.25 참전 용사라면서 나이가 든 참전 용사들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를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러실까 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제기했고 또 이분들이 고향이 북한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령이 되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매년 이 행사를 그냥 주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행사를
깔아서 이렇게 만든 거.
이날 봉사에 나선 20여 명의 탈북민들 6.25 참전 용사들에게 북한식 농마국수와 순대 그리고 떡을 비롯해서 두부로 만든 인조고기 등 다양한 북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네,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참전 용사들 역시 북한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박명심 씨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고향에서 먹던 북한 음식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좀 고향의 맛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고향 음식인 이제 북한 음식을 순수 다 준비를 해가지고, 네, 왔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명심 씨는 맛있게 북한 음식을 먹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오히려 고맙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한 행사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즐기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공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같이 가지고 또 마무리도 함께 예,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이날 아코디언과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로 6.25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 역시도 함께 박수를 치며 이 자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추억의 길 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광명시지회 오장섭 부회장은 탈북한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신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6.25 동란이라는 걸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북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서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신음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고맙죠. 6.25 때 우리가 부산까지 밀리고 완전히 걔들 손아귀에 넘어갔다면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건 존재가 지금 없을 거 아닙니까?
이번 자리를 마련한 통일미래연대에서는 자유와 희망을 찾아온 탈북민들이 이 땅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자로 함께한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더 자주 열어서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0 0080050012345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20도, 낮 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닷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 끼고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남포, 신의주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29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수풍 하루 종일 구름의 양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중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엔 16도, 낮 최고 30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해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 용현 하루 종일 흐리고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개성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흐리고 장진과 해산, 풍산, 평강, 삼지연 지역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함흥 하루 종일 흐립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자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길 것으로 생각해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대선 과정에 개입해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것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고 대선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 결론 내린 바 있었습니다. 미 유일한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수주간 고심했다고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CIA의 보고를 받았지만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이고 또 판을 흔들기를 원치 않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28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순방 이틀째인 29일 오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경한 환영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공동 언론 발표 자리를 마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은 7월 1일에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미국을 떠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6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대통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6월 말이나 7월 초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자 회담, 일명 노르망디 형식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훨씬 더 낙관적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때까지 행정명령 내용의 대부분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흔히 여행 금지 조처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에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6개 나라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메릴랜드주와 하와이주 지방법원은 각각 이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고 연방항소법원 두 곳도 이 결정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6-3으로 리비아와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 여행자의 입국 금지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6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과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모디 총리는 전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글에서 미국과 인도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두 나라 간 경제성장과 증진된 상호 무역 관계를 낙관한다면서 불확실한 국제경제 지형에서 미국과 인도가 성장과 혁신 동력을 상호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모디 총리는 지난 주말 미국의 최고위급 경영자들도 만났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마이 총리가 26일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과 연합정부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과반 의석에서 8석이 부족한 보수당의 메이 총리는 그동안 민주연합당과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였고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민주연합당이 보유한 1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대가로 북아일랜드 경제 회복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보건, 교육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주연합당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이번 합의로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